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분이 수줍은 웃음과 함께 책상에 산문집 한 권을 놔두고 가셨습니다. 작가가 이혜인 수녀님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사귀가 보인다. 잎 가장자리 모양도 잎맥의 모양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살아온다. 둥글게 길쭉하게 뾰족하게 널쩍하게 내가 사귄 사람들의 서로 다른 얼굴이 나무 위에서 웃고 있다. 마주나기 잎, 어긋나기 잎, 돌려나기 잎, 무리지어 나기 잎,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 삶의 나무 위에 무성하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며 인생의 한 자락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깊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식구가 있는데 이 시의 첫 구가 그리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잎이 있다. 꽃이 화려하면 잎사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조금만 천천히 보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은은한 초록으로 꽃을 받쳐주는 잎사귀 같은 사람도 볼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삶의 진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찬란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지나야 보이는 것들, 기다려야 보이는 것들, 떨어져야 보이는 것들,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생이며 배워가야 하는 삶인 줄 모릅니다. 속을 보지 못하면 겉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속을 봤다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란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림의 시간으로 자신을 채워 삶의 잎사귀를 찾고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꽃만 보고 급하게 재단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 패거리라 할 때에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에도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주님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동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헤롯의 칼에 단 하루 만에 목이 날아가 죽음으로 변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은 따로 한적한 빈들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주님을 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장정만 5천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셔야 했고 게네사레에서 병자들을 고치셔야 했고 조사차 찾아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정결 논쟁까지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방의 땅 시돈과 두론 지방을 향해 여행을 떠난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방의 땅이라 불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디 두로와 시돈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732년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침공이 있었고 이때 수많은 북이스라엘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이방 민족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두로와 시돈 변경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마음도 정리하면서 쉬시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찾아온 것은 이때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살 수 있었던 사르밧가부 아시죠? 그 사르밧가부가 수로보니게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 수로보니게인들은 유대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당시 베니게는 가나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인과 유대인, 이들의 원수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향한 수로보니게인들의 적대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 수로보니게인들을 개닥보듯 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가나안인 수로보니게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 예수님이 머무시고 있던 집으로 찾아옵니다. 22절에 나와서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이 좋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과 자기 족속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역사적 원한 관계를 넘어서 유대인 남자를 찾아왔을 정도면 필시 어떤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병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원수의 할아버지라도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가는 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잘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22절에 소리질러라고 번역한 에크라젠이라는 헬라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는 과거의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이 가난 여인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외치며 간청했는지 제자들이 나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학을 뗀 겁니다. 학을. 정말 간절했던 거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은 그 목이 터져도 그만일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끝없이 이 말을 외치는 여인이 그냥 그리 했겠습니까? 여인은 머리를 수없이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태우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3절 전반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 단정했던 권사님이 콧물이 흘러나와 입으로 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 범벅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아들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랜도 제1장로교회에서 신무하고 있는 에딩턴 목사님은 한밤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개 현관 앞에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여보내주십시오. 22살이었던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폭풍우를 뚫고 자동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겁니다. 아들의 시체를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 목사인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은 대답도 침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주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만치의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이니 섭리니 하며 설을 늘어놓는 것은 변변찮은 짓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고통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여 다윗은 시편 27편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며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침묵, 그 무거움 앞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계 루마니아인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세 때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그곳에서 부모와 두 누나를 잃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기가 산채로 화장장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 15살의 엘리베질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 침묵하실 수 있는가? 그날 아침에도 성인 남성 두 명과 소년 하나가 교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집행되었는데 성인 남성들은 금세 숨이 끊겨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몸이 가벼워 죽지도 못하고 30분을 줄에 매달려 몸부림쳤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고 비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엘리비젤의 뒤쪽에서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원망 섞인 물음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대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소년을 보면서 엘리비젤 역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신은 왜 침묵하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오랜 침묵 끝에 그것도 제자들의 징징대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정령 복음이 맞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복음이었겠죠. 기쁜 소식이었겠죠.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그 여인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과 죽음이요. 슬픈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의아한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잔인한 응답이었습니다. 병든 딸을 둔 여인에게 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용케도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견딘 여인은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더 없는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더 가혹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란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리켜 하는 말이 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온 어미를 향해 주님이 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계란이요. 이건 완전 대실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헬라어에는 개를 가리키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하는데 하나는 퀴나리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퀴온이라 합니다. 퀴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퀴온은 야생에서 사는 개를 의미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퀴나리온, 즉 사랑스러운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애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면서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26절을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우리 똥강아지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울립니까? 주님을 변호하려는 것 치고는 좀 궁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 대신 강아지를 쓰면 조금 나은 겁니까? 이거나 저거나 여인은 자녀의 빵을 받지 못하는 개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낯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 이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적 차이 앞에서 여인의 고통은 주님에게조차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이 나았습니다. 교우님들이라면 나의 고통에 침묵만 하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의 말씀이었다면, 네, 하나님,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깊이 따르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개였다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은 상종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치욕만 당할 거였다면 여인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이겨냈고 거절도 견뎌냈는데 어찌 계란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거절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늘 침묵으로만 일관하신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다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믿음은 한수 적고 내 마음대로는 한수 펴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 비하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해 침을 칵 뱉고 돌아서도 그만이었습니다. 기대도 희망도 잃고 상처만 입은 어미라면 그리 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처하는 여인의 모습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재치가 넘치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 얼어있는 여인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어린 딸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저는 개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제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 따위는 개가 되든 강아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저와 제 딸아이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 외에는 제 딸아이를 살릴 분이 없는데 주님 외에는 제 딸아이를 살릴 분이 없는데 주님이 가진 떡은 자녀에게 주시고 다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잔인한 주인 앞에서 떨며 엎드려 있는 강아지의 모습, 여인은 스스로 그 개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가엾은 생물, 여인은 스스로 그 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대견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한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비로소 미소도 보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냉정하다 못해 잔인함까지 서려 있었던 주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변화입니까? 여인은 한결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리 변덕이 심한 분이라니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말입니다.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냉정하게 거절했던 여인의 간구를 받아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답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여인의 태도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내셨고 여인은 모범 답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욥기와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장기판에 조리된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이었던 반면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난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은 처지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을 두고서 주님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여인은 모범 답안을 써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에게 드려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좀 도식적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갖는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처음부터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인의 믿음과 지혜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치도 낮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여자에 불과했던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개임을 자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지고 흠잡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여인은 그 말씀이 냉정하고 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지혜롭게 해석하여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큰 믿음이요 훌륭한 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만을 보지 않고 잎까지 보려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세월도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깊이 있는 인생은 떨어져 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자신으로부터의 거리, 타인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사람은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거리를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여인에게 주님은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대인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유대인 남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인의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주님을 처음 보는 이방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뜻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사용했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이었을 뿐인 여인의 부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말을 빌려 주님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이용해 딸을 살리고 싶었을 어미의 마음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금방이라도 고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금방 목말라 버릴 물보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어느새 형식적인 말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주라 불렀는데, 그리스도라 불렀는데 왜 주님이 내게 침묵하시는가? 왜 주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침묵은 단지 까다로운 시험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침묵하셔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해 보려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주님의 긴 침묵은 여인의 애를 태웠고, 침묵 뒤에 하신 냉정한 대답은 여인의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고 서글픈 장면이지만 이를 통해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의 두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헬라어로 퀴리에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빠졌습니다. 이방인 여인에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말, 다윗의 자손이 빠지고 내면의 말, 퀴리에 주님이라는 고백만 남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형식적인 말로 위장한 그 믿음이 마음의 고백인 퀴리에 주여라는 말로 채워진 믿음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신적 능력을 가진 유대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구세주, 나의 메시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개라는 말은 더 이상 거칠 것도 없고 개의치 않아도 될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너는 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괜찮고 개라는 말은 기분 나빠할 겁니까? 죄는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인데 죄라는 말은 익숙해서 괜찮고 똥개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아 거부할 겁니까? 그리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역시 이미 우리 안에서 형식적인 말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고 너는 개다라고 하면 불편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걔가 죄인보다 못하다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자신을 개라 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개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벌려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낮아져 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어느 쪽이 신앙인입니까? 누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만 인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였기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었고, 그리하였기에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것이니 자녀에게 줄 떡에 부스러기나마 이 개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이 큰 겸손과 믿음을 어디에서 보시겠습니까? 자녀라 자부하던 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 여인은 유대인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이 아이러니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자부하십니까? 두 번 다시 주님은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자여라고 불러주시는데, 주님이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불러주신 경우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귀히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지 못한 뉘앙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9절에는 번역조차 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여자여 라는 말 바로 앞에 감탄사 오를 빼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감동해서 사용한 감탄사 오는 이 여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더 이상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눈에 어려있는 눈물을, 고통을, 낮아짐을 보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 어려있는 눈물이, 고통이, 낮아짐이 주님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았던 여인은 곧 유대인에게 똑같이 개 취급받아야만 했던 주님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물 속에는 처음부터 주님의 눈물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비젤은 계속 되뇌었습니다. 신은 왜 침묵하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어디에선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에 있긴 저기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계시지. 주님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소년과 함께 그 고통 속에 거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행하는 참혹한 짓은 곧 주님에게 가하는 참상임을 아십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들의 시체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 섰던 에딩턴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분입니다. 이 지상에서 제 아들의 생은 끝이 났습니다. 제 아들은 무덤까지 누가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경주에서 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천국에 빨리 도착하는가 하는 경주에서 지 애비를 이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개 아드님이 사고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밑바닥을 경험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 밑바닥을 경험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밑바닥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무거워 하나님의 침묵이 무거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 아픔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잎이 있습니다. 고통이 지고 나면 그때야 보이는 생의 잎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이고 폭풍우가 거세지면 하늘은 더 푸르러질 것이고 고난이 깊어지면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이 만든 주님이 아닌 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참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이미 난 영원한 생수를 마신 겁니다. 내가 겪는 밑바닥, 주님이 그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 나의 눈물이 담겨 있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목마를 물이 아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님이 이미 가져오셨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보이는 잎이 있을 터이니 그 잎은 꽃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아프겠죠. 오늘과 똑같이 아프겠죠. 이 가시지 않는 아픔이 제 인생을 언제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엎드린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이 부러워 그 마음을 탐해봅니다. 그리하면 제게도 보이는 잎이 있겠죠. 꽃보다 찬란한 잎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